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슬로우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회사가 주가를 좀 띄워보겠다고 무려 110조 원을 풀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완전 8.7% 폭락이었어요. 주당 25만 7천 원까지 주저앉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바로 짚어보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차갑게 등을 돌린 결과인데요. 각각 1조 8천억 원, 그리고 1조 6천억 원 규모로 대량 매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이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 투자자들이 2조 9천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맨몸으로 받아냈다는 점이거든요.
와, 2조 9천억 원이요?
네,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불과 6개월 전에 419만 명이던 1% 미만 소액주주가 6월 말 기준으로 797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797만 명이면 거의 800만 명에 가까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년 만에 소액주주 규모가 거의 두 번에 가깝게 폭증한 겁니다.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그 배당이냐 소각이냐를 둘러싼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 대신에 현금 배당을 택한 게 이번 주가 폭락의 뇌관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게 마치 집안의 빚을 갚아서 집값 전체를 올리는 대신에 금고열세를 쥔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장 가족들에게 현금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무마하려는 방식처럼 보이거든요. 아, 현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는 비유네요. 그 주식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현금으로 배당을 주면 당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좋지만 전체 주식수는 시장에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네, 주식수는 변함이 없죠.
반면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전체 주식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식 1주당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희소성이 커지니까요.
맞아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행보가 아주 좋은 비교군인데요.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거의 얽혀있지 않습니다.
아, 총수일가 지분율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오로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정책을 거리낌 없이 택할 수 있었죠.
그러면 결국 의사결정 꼭대기에 그 지배구조 문제가 또래를 틀고 있다는 거네요. 이재용 회장 일가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주식수를 줄여서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당장의 막대한 현금 배당을 챙겨서 실탄을 확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800만 개미들의 이익보다 특정 소수의 지배력 유지가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된 셈이죠. 그 지배구조 딜레마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겠죠.
네, 이 회사는 주주가치 극대화보다 총수일가의 이해관계가 먼저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니까요. 결국 1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다고 해도 시장이 8.7% 폭락으로 화답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거대 자본과 시스템이 소수의 이익을 방어하는 동안 밖에서는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압박이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주들의 자금줄만 마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가 국내 대출 금리랑 부동산 세제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충격파는 단연 미국 국채 금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뚫어버렸거든요.
19년 만에요?
네. 그 이면에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본 흡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메타나 알파벳,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상상 초월하는 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이요?
맞습니다. 이 거대 IT 공용들이 지금 AI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무려 7,500억 달러 규모의 철비 투자를 쏟아붓고 있어요.
7,500억 달러요?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액수네요.
그중에서 2,200억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거든요. 이러니까 전 세계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확 마르니까 채권 금리는 당연히 치솟는 거고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밀어올린다는 논리군요?
네, 아주 정확한 인과관계입니다. 경향신문 전망을 보면요. 24일 기준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5%에서 최고 6.56%까지 올랐고요.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7%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7%면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진짜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덕일 텐데요.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이 이미 2천조 원을 돌파한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7%대 주담대 금리가 현실화되면 수많은 영끌족과 서민가계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뇌관이 터지게 되는 거죠.
대출금리가 치솟아서 서민들의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정부 정책도 당장 서민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부동산 세제 움직임을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오히려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정책이 급선회했어요.
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아주 노골적인데요. 당초 정책 기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거주용은 14억 원, 그리고 비거주용은 9억 원으로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슬그머니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일괄 12억 원으로 되돌리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투기성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당초 명분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네요. 정책 일관성이 이렇게 가볍게 흔들리면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삼았던 세제 개편 기조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폐기하고 백지에서 새로 짜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군요.
반면에 참여연대 이강훈 정책위원장의 비판은 전혀 다른 못을 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제기했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결국 목소리가 큰 소수 부자들의 불만만 수용하는 퇴행적 결과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특정 계층의 민원에 정책이 막 널뛰기를 하는 현상인데 이게 정치 권력의 셈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데 민감한 세금 문제까지 오락가락 건드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네,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40.2%까지 내려앉았고요. 일간조사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40%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폭이 꽤 뼈아플 텐데요.
정치 컨설팅 그룹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이 상황을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분석합니다. 섣불리 부동산 세금 문제를 건드리면서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4050 세대마저 등을 돌리는 부정적 민심의 물꼬를 터버렸다는 거죠. 4050 세대는 부동산 정책과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의 허리층이거든요.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 세대니까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 특별감찰관 지명이군요. 무려 10년 만에 민주당 추천으로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됐어요.
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아주 막강한 자리잖아요.
10년 동안이나 텅 비어 있었다는 건 역대 권력들이 이 자리를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뜻일 텐데로.
권력의 핵심부를 합법적으로 털어볼 수 있는 유일한 칼잡이니까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가 탄핵의 시발점 중 하나로 작용했던 트라우마가 정치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여권 내부의 한 관계자가 이번 지명을 두고 시한폭탄을 하나 품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과거 정권들이 감찰을 틀어막고 은폐하려다 맞이한 종국적 결과가 바로 탄핵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라면서 성역 없는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쪽에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도 엄청납니다. 삼권 분립의 경계선을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어요. 대법관 임명을 두고 거의 전면전 양상이더라고요.
여당인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대법원 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숨은 노림수라고 직격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추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가 해산되지 못하도록 아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선 거네요. 야당 반발이 거셀 텐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박성훈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관 26명을 전부 친명 성향의 인사로 채우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을 대놓고 훼손하는 집단 광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이 이렇게 권력투쟁으로 숨막히게 돌아가는 와중에 지난 180일 동안 세상을 떠들썩해 했던 종합특검도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허탈하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한겨레는 이번 특검을 전형적인 용두사미로 규정하고 혹평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일부 사안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이나 성과를 확보하기도 했지만요.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핵심적이고 중대한 사안들은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한 채 결국 국가수사본부로 무더기 이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의혹들은 경찰로 다 넘어가버린 거네요. 이 정치적 경랑의 불똥이 내각으로도 튀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죠.
네, 조선일보는 사직의 진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오던 간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일상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사회 안전망은 곳곳에서 구멍이 뚫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네, 그 구멍난 안전망의 가장 참혹한 민낯이 바로 경찰의 실종 사건 셀프 종결 논란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을 보면 시스템의 오작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5월 12일에 친구가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건을 단순 가출로 단정짓고 수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아니, 실종신고를 임의로 덮어버렸다고요?
네, 결국 두 달이나 지난 뒤에 다시 신고가 들어가서야 뒤늦게 수사가 재개됐고요. 참담하게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7월 초에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완벽히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무사할 거라며 자의적으로 종결했다가 한 달 뒤에 시신을 수습했죠.
실종자 수색이라는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를 현장 경찰관 한두 명의 주관적인 직감에 맡겨둔 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제도적 제어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던 건가요?
대구 한의대의 박동균 교수의 지적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거나 경찰관 개인의 판단만으로 실종 수사를 이미 종결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건데요. 통신 기록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자료 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상급 관리자의 공식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짜 기본적인 안전망 장치가 꼭 필요해 보이네요. 관련해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덮인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사례가 현재 파악된 것만 1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10여 건이요? 플랫폼 노동에 빠진 청년들, 그리고 임의로 종결된 실종자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사람들을 밑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겪는 노동시장의 함정도 짚어봐야죠.
네. 쿠팡이나 배민 같은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받는 듯 했지만 실상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미래를 갉아먹는 달콤한 덫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되니까 뛰어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요. 플랫폼 노동 특유의 단기 고수익 구조가 오히려 청년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배달을 뛰면 세후 500만 원까지 손해준다는 증언도 나왔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엄청난 유혹이죠. 당장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장 통장에 꽂히는 액수만 놓고 보면 굳이 힘들게 직업 훈련을 받거나 정규직으로 들어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문제는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 경로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겁니다. 5년, 10년 뒤에 숙련된 기술이 남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육체적 마모도 심할 텐데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짧고 유연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집단 상담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1억 천금의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리게 마련인데 일상으로 파고든 투자사기 수법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단톡방에 모인 90명이 전부 다 바람잡이였다면서요?
네, 핀플루언서 대출 사기 사건인데요. 단 한 명의 피해자를 완벽하게 사냥하기 위해서 무려 90명의 사기단이 치밀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투자 멘토가 가짜 계좌 캡처 파일을 올리면 90명이 앞다투어 감사 인사를 남기는 시기였죠.
90명이 작정하고 속였는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결국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뜯겼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99.9%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절대 송금하지 말고 즉시 차단하라고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치안이나 경제사기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시스템 붕괴도 심각하잖아요. 접수된 학교폭력 심의건수 중 무려 5건 중 1건이 학폭이 아님으로 결론나고 있다고요.
네, 교권 추락과 맞물려 벌어지는 일인데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마저 무분별하게 학폭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그 행정처리를 다 해야 하니까 정작 중요한 사건에 집중을 못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건주교대의 박남기 교수는 교육청 소속 조사관의 사전 상담 제도를 의무화해서 단순 다툼은 애초에 학폭이 심의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 사회 내부 시스템 고장도 벅찬데 외부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다가오는 기술적, 환경적 위협들이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보여주는 두 얼굴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AI가 전장에서 어떻게 살상무기로 변모하는지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비극으로 증명됐습니다. 러시아가 투입한 AI 드론이 외부 조종 장치도 없이 완벽한 자율비행으로 민간인 3명을 살상했습니다.
자율비행으로요? 그럼 드론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했다는 건가요?
네. 격추된 드론 잔해를 뜯어보니 엔비디아의 제슨 올인이라는 고성능 AI 모듈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칩 안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통제 불능의 살인병기가 된 거죠.
제스노링 같은 모듈은 원래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첨단 연산장치인데 무기에 쓰이니까 윤리적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거네요. 반면에 국내 기업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화제가 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채용 실험인데요. 기업들은 보통 AI로 쓴 자기소개서를 적발해내려고 혈안인데 SK하이닉스는 아예 자기소개서 제출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챗GPT 같은 AI를 활용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어설프게 막으려 하지 않고 아예 서류를 몹써버렸군요.
네. 대신 그 아낀 시간과 비용을 반나절에 걸친 심층 대면 면접에 쏟아부어서 진짜 역량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살상 무기로 전락한 AI와 인간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는 도구로서의 AI가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기후위기가 보내는 경고장도 눈앞의 현실로 닥쳤습니다. 통영 앞바다 수온이 28.4도까지 끌어올랐다는데 이 정도면 바다가 아니라 온탕 아닌가요?
생태계 입장에서는 용광로죠. 경남 지역 양식장에서만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우럭 9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갯벌의 바지랑 생산량은 평년의 6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60분의 1이요? 완전히 씨가 말랐네요. 수온 상승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가요?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를 보면 지난 58년 동안 한국 주변 해역 표층 수온이 무려 1.6도나 치솟았습니다. 전 지구 평균 상승폭이 0.76도인 걸 감안하면 한반도 바다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끌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건수가 엄청나다면서요?
정식 통관의 10배를 넘어서며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일본은 마운자로의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고시 가격이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급여라 무려 27만 원에 달하거든요.
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불법 직구 수요가 폭발하는 거군요.
네, 김치자로, 수시자로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의료계는 고도비만을 방치하면 장기적인 사회적 의료비가 훨씬 더 커진다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대언합니다.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 허가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도 여전하죠.
복지부와 식약처가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약물 승인 권한을 쥔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며 철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 사이 여성들만 위험한 불법 약물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파격적인 현금 지원과 보육 혜택을 쏟아내는 절박한 모습과 비교해보면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오늘 참 거시경제부터 일상의 안전망, 기후위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실타래를 끊어낼 열쇠는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리고 유권자가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로 돌아오게 되네요. 우석대 이대근 교수의 오디세이 정치학이라는 화두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부하들의 귀를 막고 자신은 돛대의 몸을 묶었잖아요. 이대근 교수는 이를 권력의 자기구속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철저한 자각을 바탕으로 제도를 통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권력은 방치하면 절대 스스로 억제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를 돛대에 묶는 제도적 장치라 최근 정치권의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라는 화두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당원에게 권리를 주는 게 겉보기에 완벽한 민주주의 같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사례를 보면 부작용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의 분석을 보면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원주권을 외쳤지만 결국 건강한 대의기구는 증발하고 특정 계파가 팬덤을 동원하는 거대한 투표 머신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원주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당인 민주당 역시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네요.
네. 서복경 대표는 참여하는 사람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수기의 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당이 단순히 팬덤을 과시하는 진영 조직으로 변질되는 걸 막으려면 당원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수기 시스템 설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투표 참여자가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늘어도 치열한 토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계파의 투표 자판기가 될 뿐이라는 무서운 통찰이네요. 거센 위기의 파도 속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권력과 시민 모두를 결박할 그 제도적 돛대가 과연 무엇인지 깊게 질문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